네, 그럼 잠시 숨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저만 숨을 돌리면 되는 거죠. 하도 말을 많이 해서 제가.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제가 새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일로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처음부터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음으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든든히 서서 우리의 말이나 편지로 배운 전통을 굳게 지키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로 영원한 위로와 선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여러분의 마음을 격려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세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지난 주일에는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았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삶 속에서 어떤 신앙의 자세, 또 어떤 삶의 자세, 그리고 영적 훈련, 이런 것이 필요한가를 이제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리고 이제 깨우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재림에 대해서 이제 좀더 깊게, 바른 이해를 갖게 되었는데, 그런데 꼭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죠. 잘못 이해해서. 또 엉뚱하게 이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일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림의 신앙을 잘못 오해한 사람들이 남에게 폐를 끼치기도 하고 또 나태하게 살고 뭐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에 좀 어수선한 그런 그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바울이 다시 한번 재림 신앙에 대한 이 거짓 가르침 그리고 오해, 이것을 이제 경계하면서 이제 풀라라는, 이제 그 오해를 풀어야 된다라는 그런 그 사명감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다시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신 전서는 따뜻하고 또 위로가 있는 그런 조의 어투로 쓰여진 편지였다면 오늘 이 후서는 다소 굉장히 단호하고요. 그리고 엄중한 그런 조의 어투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도가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는 짧습니다. 1, 2, 3장, 3장으로밖에 구성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이제 그 상황, 데살로니가에서 교회에서 일어난 지금 좀 말씀드린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잘그 지적을 하고 또 대처할 수 있고 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관점에서 이 책을 보시면은 아주 단순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1장을 보시면은 이제 그 당시의 교회는 로마 제국에 굉장한 핍박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박해가 많고 고난이 많았어요. 그런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합니다. 이 교회가 정말 고난을 의연하게 잘 이겨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을 일으켜서 이 핍박을 당하게 하고 피해를 입게 하는 그 반대 무리들이 있죠. 이 로마 제국. 또는 거짓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끝내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아주 이게 강렬하게 이게 선포되는 가운데 이제 마지막 최종 단계가 올 텐데 그것을 그 최종 단계가 이미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그것을 믿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의 긴장감을 막 고조시키고 그리고 뭔가 정신업계에서 막 자기 재산도 막 이렇게 내놓게 하는 막 이런 식의 그런 어떤 불합리하고 또 비신앙적인 그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직 그렇게 주님의 재림의 최종 단계는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다시 말해줌으로써 그들이 조금 더 자기의 삶 속에서 좀 이완되고 그렇지만 고난 속에서는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힘을 이제 주고자 하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2장으로 가면은 그래서 이제 주의 날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최종적 단계 이제 이것이 주님의 날이라고 해서 한 날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여튼 날이 아니라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어떤 그 최종 단계의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속에서 이 기간이 지금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직은. 그러니까 지금 이 오지 않은 단계에서 박해와 그리고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박해를 하도 세게 당하니까 이걸 이겨내야지 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라는 믿음도 있고요. 그런데 또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보면 와 이렇게 세다니 이거 혹시 심판 아니야? 이렇게 믿는 사람들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우리가 여러분 너무 큰 고통을 당하시고 질병도 크게 한번 알아보시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치시는 거야? 뭐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켜 주시려고 한다라고 굳게 믿고 잘 이겨나가고 있다가도 너무 아프고 힘들면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데살로니가 교우들이 일부 그런 동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너무 박해가 세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은 심판이 아니다. 단지 주님께서 마지막 단계가 오게 되면 여러분들을 잘 세우시고 칭찬하시고 그리고 그 영광스럽게 하실 그 과정이지 결코 지금 이것이 심판이 아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 그 영광에 참여하는 아주 복되고 축복이 넘치는 주님의 백성들이다. 지금 이렇게 안위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주님의 그 재림의 최종 단계가 왔다고 주장하는 그 거짓 가르침을 배격해야 된다. 그거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긴박감을 조성하는 왜 사람들이 요즘도 좀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다미선교회 같은 그런 선교단체는 물론 뭐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굉장히 좀 무리를 많이 일으켰잖아요. 그렇게 불필요하고 또 사회에 또 해를 끼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상식적인 선에서도 이해가 될 만한데 그게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은 주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있는 것은 좋았는데 그것이 막 이제 막 임박했다 막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막 이러면은 거기에 막 정신이 혼미해져서 막 그것밖에는 보이지 않고 내가 이거 붙들어야 내가 이제 살 길을 드디어 내가 이제 마지막까지 왔구나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가족도 떠나고 막 모른 척하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그럼 그것은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전혀 드러내지 못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주신 이 세상, 이 또 사회, 이 피조계를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죠. 그죠? 잘 믿는다고 시작은 했는데 결국은 망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면 이건 얼마나 억울하고 사실은 아이러니컬한 일입니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도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상당히 날을 세워요. 1장, 2장에서 날을 세웠고요. 3장에 가서도 또 단호하고 엄격한 그런 말들을 하면서도 이제 성도들이 3장에서는 이제 교회에 이제 그 잘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또 권면을 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기도를 부탁하고 이렇게 하면서 성결과 선한 일에 힘써라 이렇게 지금 교회를 세워주려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본문에 나온 것처럼 나온 대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서죠. 1장 6절 그리고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자들에게는 괴로움으로 갚아주시고 또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을 하냐면 8절에 불꽃에 쌓여 나타나셔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이것은 이제 복음을 전해도 계속해서 자기들이 믿던 그 이방 신을 섬기고 그리고 세속적으로 욕망을 불태우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 주 예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 민족 가운데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도 않고 그러니까 순종할 수도 없는 그런 유대인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떠나서 살고 있는 이방인들이나 아니면은 유대인들이나 똑같이 주님께서 처벌하실 때가 온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우들은 여러분이 그 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알고 그리고 계속해서 의연하게 이 고난을 잘 이겨서 승리하십시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아직 오시지 않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고 있는 이 시기를 잘 간파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시대의 표적을 잘 읽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너무 앞질러 가가지고 그게 꼭 옳은 것처럼 들리게 말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따라가지 말고요. 그래서 1장 이제 10절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날에 주님께서 오시면 자기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서 찬사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할 증거를 믿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까 안심하고 주님께 의지하고 나가라. 이런 말로 지금 격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심판에 대해서 이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최종 단계에 그 이제 심판의 때가 오면은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말씀해 주신 바가 있었죠. 마태복음 24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요. 근데 뭐라고 말씀을 하냐 하면 2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어떤 방식으로도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날이 오기 전에 먼저 이제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해요. 먼저 믿음을 배신하는 일이 생기고 불법자 곧 멸망의 자식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는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이나 예배의 대상이 되는 모든 것에 대항하고 그들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인데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런 아주 말하자면은 잔인하면서도 센 자, 아나무인격인 아주 그 독불장군인 그 독재자 같은 모습의 그런 어떤 인물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 인물 아직 안 나타났잖아요? 하고 지금 암시하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유대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즉각 어떤 인물을 말하는지를 연상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 역사 속에 이런 인물이 하나 쳐들어왔던 적이 있었거든요. AD 한 175년경에, 아 죄송해요. BC 175년경에 당시에 이제 그리스 헬라 제국이 패권을 잡고 있을 때 그 황제 중에 안티오쿠스 4세라는 아주 잔인한 왕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모든 것을 대적하는 사람이에요. 모든 이교도 신이고, 모두 또 이제 유대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고, 하여튼 모든 것을 대적하는 자예요. 결국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토록 깊고 견고하다라는 것을 이제 듣고 쳐들어가서 성전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을 점령하고 거기서 많은 행패를 부립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유대인들이 아주 극도로 이제 부정하다고 먹지 않고 피했던 돼지고기. 오늘날이랑은 좀 다릅니다. 저도 어제 돼지고기를 아주 맛있게 먹었는데요. 돼지고기 같은 거를 막 성전 앞 마당에서 삶고 끓이고 막 이렇게 하면서 냄새가 풀풀 풍기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라며? 그래?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제일 잘 섬기는 제사장들 너희들 나와봐.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이 너희들을 잘 지켜주시는지 안 지켜주시는지 내가 볼 거야. 그리고 가족들까지 불러서 다 처형해버리고 막 피바다를 만들어버리고 이런 그 아주 잔인한 짓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다고 외치는 자, 바로 이 안티오쿠스 4세 같은 사람이죠. 주님의 재림의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는 뭔가 이렇게 풀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악한 세력도 확 풀릴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악한 세력 중에는 그냥 뭐 만만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너무 센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안티오쿠스 4세처럼 모욕하고 잔인하게 사람을 막 처형하고 그래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막 이런 인물들이 나올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인물 아직 안 나왔으니까 아직 심판 때가 온 것은 아니다. 지금 이 얘기를 또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자의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9절에 나오죠. 2장 9절에. 그 불법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작용에 따른 것인데 그는 온갖 능력과 표징과 거짓 이적을 행하고 온갖 불의한 속임수로 멸망을 받을 자들을 속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만 이제 뭐 최종적으로 멸망을 당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속임수를 써서 멸망당할 자들을 계속해서 불러 모아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이제 주님의 영광에서 떨어져 나가서 심판을 받는 때가 반드시 오는데 그때가 아직 아니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읽으신 본문을 보시면 2장 13절부터 보셨는데 아직 그 마지막 최종 때는 임하지 않았으니까 여전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일을 체험을 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는 일이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펴거나 또는 뭐 예배에 참석하거나 또는 기도에 문을 두드려서 기도의 그 세계 영역으로 들어갈 때 주님께서 나에게 깨우침을 주시고 그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더 따르게 하시고 나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위로의 능력 가운데 이 내력이 이제 굳건해져서 어떤 외력이 닥쳐도 그것을 힘들지만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거룩함의 능력이죠. 그렇게 살아야 한다. 진리를 믿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한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뭘 또 구원에 이르시려고 하려고 합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제 문맥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원은 무엇입니까? 심판받을 대상으로부터 구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오면은 그때 멸망당하고 주님의 영광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구별해내서 구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도 그런 구원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확실한 그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재림이 최종 단계로 이르지 않은 것은 분명하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이제 뭐 마지막까지 이제 오실 만큼 다 오셨다니까 마음대로 살자. 그리고 뭐 자기 편의대로 해석을 한 거죠. 그리고 뭐 착한 사람들, 착한 성도들 가서 민폐를 끼치고 그리고 뭐 어떻게 살아도 뭐 나는 구원은 얻었으니까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의 내용, 전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잘못 이해했던 거예요. 부정하게 해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장 10절에 보시면은 이런 유명한 말이죠. 이거 여기 나오는 말입니다.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이걸 또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하고 또 이념적으로 이용하고 막 그랬던 그 아시죠? 여기서 나온 말을 그냥 또 불필요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막 써먹고 그런 사람들 참 네, 나쁜 사람들이죠. 사실 보면. 어쨌든 뭐 성경 말씀에 지금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이 이래요. 그러면 이 말은 그러면 안 먹을 거면 일 안 해도 된다라는 뜻입니까? 지금 이 일에 대한 본질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 초등학교 학생이 일기를 하나 썼는데 이렇게 썼대요. 나는 오늘 지각을 했다. 그래서 선생님께 혼났다. 다음부터는 절대로 혼이 나지 않도록 결석을 해야 되겠다. 뭐 이런 말이랑 똑같잖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성경을 배울 때 자기 편의대로 이렇게 조금만 돌리면은 말은 다 그 말들이 들어가 있는 거 맞아요. 그런데 해석은 엉뚱하게 되어서 완전히 삶의 방향을 이렇게 바닥으로 떨어뜨리는 그러면서도 자기는 잘 믿고 있다라고 확신을 하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특별히 재림과 관련해서 이런 일들이 역사와 현실 속에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후반부에서는 한 세 가지 정도 사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재림의 신앙을, 주님이 오시는 그 재림에 대해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 수가 있을까를 한번 좀 같이 고민하는 그런 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첫 번째 사례는 이런 것입니다. 이제 로마 제국이 그토록 기독교를 핍박을 했는데, 이제 네로 이후로 거의 한 160, 70년을 엄청 핍박을 했습니다. 뭐, 다 들으신 것대로 알죠? 뭐, 사자 밥이 되게 하시고, 막 이제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 때가 있었습니다. 그,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이제 그 황제의 자리를 놓고 전쟁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때 전쟁 전에 하늘에서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 내일 내가 있을 전쟁에서 이 나를 승리하게 해주시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내게 계시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전쟁에 나갔는데 마침 이겼습니다. 그래서 너무 예수님께 감사하고 해서 신자가 됐어요. 그래서 AD 313년에 이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제 기독교를 그 로마 제국에서 인정해주는 종교로 그렇게 이제 말하자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침례, 그러니까 세례죠. 우리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하고 뭐 다른 교단에서는 세례라고 하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배티즘. 이 배티즘을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죄를 씻어준다. 죄를 씻어주는 의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주 편협하게 말은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내가 일찍 세례를 받으면 그러면 죄가 싹 씻겨나가고 그 다음에 내가 또 살아야 할 남은 인생이 있는데 그 인생 동안 내가 죄 짓지 않을 확신은 없고 분명히 죄를 짓게 될 텐데 그렇다면 세례를 또 받을 수는 없고 그렇다면 내가 죽을 때 아, 세례 이후에 지은 죄가 또 쌓여서 죄투성이가 돼서 주님 앞으로 돌아가겠네? 아, 그럼 안 되지.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세례식을 임종 직전까지 미뤘습니다. 정말 답답하죠? 세례와 세례식의 의미를 모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의 인생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고도 뭐가 잘못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뭐 이건 말씀드리는 시간은 아니지만 세례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새 생명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걸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고 공적으로 사람들로부터 교회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하나의 의식이에요.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세례식에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세례받은 이후로도 짓는 죄에 대해서 내가 새 생명을 소유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의 도우심을 입는 자, 그리고 또 주님의 은혜의 능력을 입어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자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침례식 때 제가 문답하고 이렇게 할 때 예예라고 대답하는 그 질문 중에 이런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죄에 대해서 분명히 짓게 되겠지만 죄인임을 고백하고 계속해서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능력을 입어서 그것을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그러면 깔끔하지 않습니까? 정말?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제 오류가 발생을 하면 이제 신학도 분리가 되고 분파가 되고요. 신앙도 또 분파가 되고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한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제일 마지막에 성경에 나온 책은 이제 묵시록이라고 해서 그 묵시록의 특징은 상징적인 언어를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계속 상징적인 언어들로 점철되어 있는 책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촛대 하면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어렵죠. 친절하게 그래서 설명까지 해주셨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후반부에 촛대는 교회다. 촛대를 옮겨버린다. 그러면은 교회의 기능과 역할을 마감시킨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용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용? 사탄. 그러면 뭐 두 짐승은요? 첫 번째 짐승은 로마 황제들. 두 번째 짐승은 그 로마 황제 측근에서 비위 맞추고 또 그들을 서포트해주는 제사장들, 종교인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짐승 그러면은 누가 딱 생각이 나고요. 용 그러면 사탄 딱 생각이 나고요. 이렇게 이 상징적인 의미로 풀어야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이걸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천년이라는 말이 몇 번 반복해서 나와요. 20장에만 나와요. 천년이라는 말은. 근데 이 천년에 꽂혀서 이 천년이 숫자적으로 천이라는 의미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라 실제 숫자로서 천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오시냐,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오시냐, 이게 갈라졌어요. 그래서 천년 왕국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후천년설 믿는다고 하고, 또 그 다른 쪽에 있는 사람은 전천년설. 그 둘 다 아니다. 초림 때부터 재림까지의 그 충분한 시간을 천년이라고 상징해서 말하는 거라고 말하는 그 해석을 무시해버리니까 계속해서 천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세대주의가 나오고 무슨 주의가 나오고 막 이렇게 나와요. 심지어는 오늘날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좋은 신학교라고 알려져 있는 모 신학교에서는 시험을 볼 때 당신의 천년 왕국에 대한 입장을 서술하시오. 이렇게 해서 뭐 나는 후천년설을 믿습니다. 나는 뭐 무천년설을 믿습니다. 현천년설이라고도 하는데요. 현천년설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전천년설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아무리 뭐 잘해도 소용없어요. 그거 하나 보고 딱 떨어뜨리는 그 기준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걸 믿겨지지가 않는 그런 이제 행태가 이렇게 들려질 때 참 뭐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천이라는 숫자 때문에 이 천이라는 숫자를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놓으니까 계속해서 이런 오류가 확장을 하고 발전을 하고 해서 엄청나게 지금 그런 것들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좀 많이 정리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뭐 천년 가지고 이렇게 싸우는 사람은 없는데 아직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그래서 상징적으로 잘 해석을 나가다가 갑자기 또 숫자에 딱 꽂혀서 천년 이게 언제 천년이야? 막 이렇게 말하면서 이러면 곤란하다 이거죠. 누가 그 천년을 세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세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면 참 장수하셔서 좋겠습니다. 천년 동안. 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조금 더 길게 요즘 상황과 좀 맞물린 것인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예수님은 구약을 성취하신 분이다 라는 그 뚜렷한 그 기준과 그리고 그 사실에 입각한 우리의 신앙을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신약의 예수님의 성취의 관점에서 조금 좀 어렵더라도 계속 좀 새겨서 들어주세요. 성취의 관점에서 구약을 잘 해석해내지를 않으면은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말들에 묶여서 엉뚱하게 요즘 상황 속에서 이상한 일들을 벌려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다 모아서 결국은 나로 하여금 영원히 찬양하게 하겠다라는 말이 구약에 나와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아 나의 백성들 구약 때 나의 백성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죠. 혈통적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혈통적 이스라엘들을 다 흩어놨다가도 다 같이 모아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혈통적 이스라엘 회복을 도와주는 것이다. 그래서 막 어떤 교회들 막 좀 그거 막 운동을 벌리고 막 이래요. 혈통적 이스라엘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이 구약 시대에 가장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그죠? 예루살렘에는 성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성전이라는 곳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회교도들의 그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 무장한 회교도 군인들한테 이제 심사를 받고 그리고 허락을 받고 들어가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에는 뭐 그냥 들어갈 수 있게 해주지만 정해진 시간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뭐 회교도의 뭐 그 경전에 뭐 몇 장을 외워라. 그거를 말하면 들여보내주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거죠. 물론 현실적으로 좀 씁쓸한 면이 없잖아 있지만 이것을 성경적으로 완전히 이 성전을 이렇기 때문에 회복을 시켜야 된다. 예루살렘을 회복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지금 신약의 성취의 관점에서 구약을 바라보질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물리적인 지정학적으로 존재하는 예루살렘을 회복하라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백투 예루살렘 많이 들어보셨죠? 들어보신 분 한번 제가 먼저 확인 좀 한번 해볼까요? 백투 예루살렘.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이스라엘로 다 보내서 지금 다 거기 모이게 해야지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와 동시에 예루살렘 회복시켜야 된다. 성전의 회복이에요. 근데 진짜 실질적으로 혈통적인 이스라엘의 의미가 오늘날까지 성경적으로 살아있냐라는 거예요. 신약의 관점에서. 예루살렘 성전의 의미가 신약의 관점에서 아직도 살아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갈라디아서에서 아브라함의 혈통적인 자손이 진짜 유대인이냐? 아니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 오늘날 우리와 같은 영적인 자손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그 외에도 뭐 여러 군데 많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 허물어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은 무슨 뜻이라고 요한복음 2장에서 말하고 있나요? 당신이 이제는 진짜 성전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당신의 육체가 성전이심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럼 우리에게 물리적이고 지정학적인 의미에서 예루살렘 성이, 성전이 필요합니까? 우리의 신앙에는 필요 없어요. 우리가 이제 관광을 가서 또 우리 뭐라 그러죠? 성지순례 이렇게 가서 아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서 그렇게 그토록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했구나. 오늘날 우리는 여기까지 오지 않아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성전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또 내가 성전이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좀 그렇게 신약적인 관점까지 탁 이렇게 확대해서 그리고 성지순례를 마치고 돌아오면 얼마나 더 풍성한 그 여행이 됩니까? 그런데 내가 돌아갈 곳은 예루살렘이구나. 예루살렘으로 그래가지고 갔는데 가려고 하다 보니까 회교도들 국가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교도부터 먼저 선교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는 이게 인터콥이 하는 일이에요. 인터콥 선교단체. 이단은 아니에요. 뭐 저는 이단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한동안 이단 취급을 받았는데 뭐 다들 모여서 이제 이단은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단 시비를 걸고 뭐 이렇게 하려고 지금 말씀드린 게 아니라 얼마나 신약적인 성취의 관점에서 성경이 안 보이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한다 그래도 그게 얼마나 자기 자신과 우리 교회에 리얼하지 않으면 실질적이 아니니까 이게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혈통과 지정학적인 의미에서의 그 장소를 지금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예수님이 이루어놓으신 그 구원의 복된 사역을 정말 너무 축소시키다 못해 메말르게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삶까지 거기에 빠지게 해서 많은 피해를 입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치명적인 오류죠.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이 말은 정말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고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면 예수님 그때 오신다. 마치 우리가 이거 하면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는 이 공식화된 선언. 이거는 정말 틀린 말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빠져들어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종류의 사역을 해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아주고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시켜주고 그러기 위해서 회교도와 싸우고 또 세상 정세를 또 다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정치인들이 크리스천 정치인들이 나와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막 하고 협조하고 막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있다니까요. 심지어는 어디 무슨 기도원에서 양을 잡아서 유월절 행사를 하면서 감격하고 막 이런 행태가 일어났었어요. 2010년인가 8년인가 이 정도 때입니다. 그거를 당시에 신천지가 보고서는 저런 무식한 것들 그러면서 자기들 회보에 실었다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정말. 왜 이래야 제가 오늘 정말 제가 흥분하지 않겠다라고 마음에 굳게 다짐을 하고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차분하게. 그래서 이게 예수님의 성취하신 그 차원에서의 눈으로 성경을 배웠으면 그럼 그거를 자기 삶과 신앙과 교회의 모든 활동 속에서 실제화되도록 애를 쓰고 그것이 잘 안 되면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하면서 이것을 자꾸 더 반복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또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의 성취의 축복 가운데로 들어오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게 어려우니까 그냥 선동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선동적인 기질이 강해요. 흔히 말하는 카리스마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그 맞는 사람들은 좋아해요. 저 같은 사람은 절대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 흥분하지 말고요. 네. 그 사람들은 신앙이 깊어서가 아니라 신념이 확고해서 그런 것입니다. 신념. 신앙은 자기가 바꿀 여지가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신념은 나는 절대로 이것 말고는 아니니까 안 바뀌어 라고 말하는 것이 신념입니다. 이 종교가 신념화되면 어떻게 보면 정치 이념 세계에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무서워요. 우리 교회에 이 인토컵 형제 두 명이 2000년대에 왔었죠. 백 투 예루살렘을 이제 주장하는 그 인터컵. 뭐 굉장히 열심입니다. 성실하고요. 그리고 굉장히 나이스합니다. 인정해요. 좋은 청년들이었어요. 그 중에 한 청년은 주님이 재림이 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백 투 예루살렘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교도 선교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인터컵이 회교도 선교를 많이 하거든요. 회교도 거기 들어가가지고 이제 막 이제 선교하는데, 이제 직장이 있는 형제였어요.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형제였는데, 이제 그 뭐 연차 무슨 차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거 내면은 그거 내는 거 다 이렇게 잘 모아가지고 뭐 일주일 며칠이라도 계속해서 단기 선교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주님 오시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자기처럼 이렇게 헌신한 사람이 없다. 우리처럼 이렇게 열정적인 사람이 없다. 뭐 열정의 측면에 봐서는 제가 살만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것이 지금 너무 자기 삶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 있는 형제였는데 지금은 사실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로는 아내가 못 참겠다. 아니 그냥 가서 회교도랑 결혼을 하든지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데도 이 형제는 자기가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무엇을 잘 성찰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재림만 딱 나오면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신념화, 신앙이 신념화되니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변질된 거죠. 신약 성경은 주님의 초림 이후로부터 이스라엘을 혈통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구별하지도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마태복음도 공부하시고 사도행전도 공부하시고 여러 가지 이렇게 공부하실 때 다 드러나는 이야기들이에요. 굉장히 선명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에도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진짜 후손이지 혈통적 후손이 진짜 후손이 아니다. 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3장 28절 갈라디아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고 종도 없고 자유자도 없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그럼 뭐만 있다라는 얘기입니까? 주님의 자녀들만 있다라는 얘기예요. 구별되지 않는다란 말이야. 그래서 이 구별하지 않는다라고 선언한 이 신약 성경의 말까지 넘어뛰면서 혈통적 유대인의 회복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성경 해석의 오류의 극치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예루살렘의 회복이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는 새 예루살렘을 말해줍니다. 새 예루살렘. 아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 구별이 없는 백성들은 새 이스라엘이라고 말해주고요. 구약을 이제 의식해서 새를 붙인 거죠. 새 예루살렘을 말해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면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단장한 신부로서 이 땅에 내려온다. 기억하시나요? 자, 그렇다면 새 예루살렘은 그 정체가 무엇입니까? 교회예요, 교회. 새 예루살렘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부된 교회. 우리 성경에서 많이 배웠잖아요. 에베소서도 나오고요. 그래서 새 이스라엘, 새 예루살렘의 신약적인 의미가 중요해요. 옛날 의미는 이제 지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난 거예요. 만료된 것입니다. 컨트랙트가 끝난 것과 똑같아요. 효력이 없어요. 새 예루살렘과 새 이스라엘을 창조하시는 그것을 새 창조의 사역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요한계시록 21장 5절의 말씀을 읽어드렸죠. 하나님께서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걸 다 없애고 재창조 하시는 게 아니라 이 지금 있는 이 모든 것을 새롭게 재창조하신다라는 거예요. 재창조와 새창조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새창조는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없애지 않으세요. 새롭게 하세요.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이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죠. 이것을 우리가 잘 알면 그러면 우리가 혼선을 빚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혼선을 빚는 사람들을 피해갈 수도 있습니다. 뭐 그 사람들과 뭐 적대시할 필요도 없고요. 또 뭐 비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나왔으니까 차제에 성경 해석의 오류가 이러한 결과도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심각한 현실을 한번 되짚어 보는 거죠.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거나 아니면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친절하게 여러분 이렇게 인상 쓰지 않고 친절하게 제가 대화에 임해드리겠습니다. 뒤에서 얘기하지 마시고 저한테 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객관적인 자료들도 있고 그리고 또 소개해드릴 또 뭐 저 아니면 또 소개해드릴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도 좀 훌륭한 뭐 학자이기도 하고 또 목사님이기도 한 분들 그렇게 도와드릴 테니까 꼭 대화를 가져주시기 바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더 바르게 기다릴 수 있는 신앙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보면서 오늘날에도 주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많은 오류가 범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하게 되는데요. 포인트는 이것이죠. 혈통이나 지정학적 구별 없는 그런 하나님의 참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참 교회 이것에 대한 초점이 분명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한 이해가 바르게 성장할수록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잘 기다리고 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 이런 축복이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 참 우리 재림에 대한 이 이해를 좀 바르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분명히 다시 오실 터인데 정말 그 최종 단계가 나타나면 임박하면 우리는 누구나 그것을 알고 또 준비를 할 수 있을 것인데 미리 앞질러 가서 우리가 참으로 그 더해지고 지나치고 과도한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주변을 해치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또 은혜 내려주시고 또 축복하시는 주님의 오심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늘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며 찬양할 수 있는 주님의 참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